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그동안 남조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졌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무색할 정도로 봄과 가을은 짧고 여름이 길고 기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인지 올해는 뜨거운 여름이 길게 이어졌는데 가을은 또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북조선은 초겨울 날씨일 것 같은데요. 온도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북조선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하고 또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지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이 기대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채와 관련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부채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도 있군요.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요술부채예요. 아주 재미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마음씨가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조금 가난했지만 콩이 한 알이라도 생기면 꼭 이웃과 나눠 먹는 아주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함께 살았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으스대며 살았지만 절대 이웃과 나누는 법이 없었지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하루는 누덕누덕한 옷을 입은 노인이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날이 저물어 오갈 수가 없구려. 주인 양반,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겠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큰 소리를 지르며 노인을 쫓아버렸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거지가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군. 어서 쏙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하인을 시켜 쫓아내겠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거라.
밤이 깊어지고 사방이 캄캄해지자 노인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보시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겠소?
당연히 재워드릴 수 있지요. 너무 걱정 말고 들어오시오. 그리고 반찬은 별로 없지만 저녁 식사도 하겠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훈쾌히 나그네를 집으로 맞아들이고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노인은 편안히 하룻밤을 머물 수 있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노인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며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의 부채를 주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노인이 죽어간 곳이니 이 부채를 잘 사용해야겠구나.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들고 살랑살랑 부채질을 했어요.
아이고, 그거 참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며 열심히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코가 쭉쭉 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도 놀란 할아버지는 코를 붙잡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니, 내 코가 왜 이렇게 길어진 거지? 아이고, 어쩌나.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아내가 파란색 부채를 할아버지 얼굴에 대고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코를 쑥쑥 줄어들게 했지 뭐예요?
옳거니, 이것은 바로 요술 부채였군. 그 참 신기하기도 하구나.
노인이 놓고 간 신기한 요술 부채에 대한 소문이 금세 널리 퍼져갔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너도 나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집에 몰려들었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찾아왔는데 그 부채가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거 참 신기하군. 저 부채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딱 좋겠는데 말이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할 수 없지. 달이 뜨지 않는 오늘 같은 밤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훔쳐와야겠군.
그날 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부채를 훔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디 보자. 코가 얼마나 길어지려나? 한번 붙여봐야겠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로 살살 부채질을 해봤어요. 그러자 코가 쑥쑥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하하하하, 재미있는걸? 어디 얼마까지 길어지는지 봐야겠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계속 부채질을 했어요. 할아버지의 코는 지붕을 뚫고 구름을 넘어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어요. 그러자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소리쳤어요.
아니, 감히 하늘나라를 소란하게 하다니. 여봐라, 누구인지 알아보고 당장 잡아오도록 하여라.
하늘나라의 신하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어진 코를 잡아 기둥에 묶어두었어요.
아니, 내 코가 왜 이리 아프지? 너무 길어져서 그런가? 안 되게끔 빨리 코를 쥐어야겠어.
겁이 덜컥 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불이 나게 파란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코가 줄어들면서 할아버지의 몸이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하늘나라 기둥에 코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코가 줄어들자 지붕을 뚫고 구름을 지나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자기의 몸이 하늘로 올려지자 깜짝 놀라며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자 기둥에 묶여있던 코가 풀리면서 할아버지는 땅으로 쿵 하고 떨어졌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내가 괜히 욕심을 내서 이렇게 다쳤네.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 뒤로 마음씨를 고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착한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참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네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옛날 이야기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약점을 삼아서 괴롭히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에서 듣는 문장님에 대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볼 정도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질문에 대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셨고요.
사사들 중에도 에훗이 그렇지 않았나요? 사실 요즘 같으면 왼손, 오른손의 차이를 두지 않지만 예전에는 왼손잡이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어요.
맞아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네, 두 번째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음으로 시편 110편 1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정말이네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왼손잡이 구원자를 보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만나러 가볼까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장인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대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손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요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떼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 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 어쩌면 그의 손이 마비가 되었거나 불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기도 하네요.
에웃은 바로 직전에 사사였던 온니엘과도 많이 비교가 되었을 거예요. 온니엘은 유다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아주 신임하는 조카이자 사위였어요. 그런데 에웃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죠.
온니엘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지요.
에글론은 혼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어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함께 왔습니다. 암몬은 롯과 그의 딸 사이에 생긴 사생아의 후손들이었고 모압과는 원래 사촌간이었어요.
아말렉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싸웠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 이겨야 하고 진멸해야 하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들이 치고 있던 가축들 중에서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은 죽였지만 아주 좋은 것들은 취해서 자기 진영으로 가져왔고 또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을 살려준 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길 뻔했잖아요. 에스더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께 빠져 죽었던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었고요.
맞아요. 그때 모르드게의 지혜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없었다면 유대민족들 중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하는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으면 그것이 눈덩이를 굴리듯 점점 커져서 우리를 덮어버리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압제받던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과 연관이 있어요. 처음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8년 동안 대적을 섬겼는데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되었어요. 타락이 거듭될수록 대적들의 압제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약소국의 비해 같아요. 우리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계속 중국에 곡물을 바쳤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곡물을 바칠 때가 바로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에훗은 먼저 곡물을 바치는 사신당과 함께 많은 선물을 들고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갑니다. 말씀을 보면 에글론 왕이 비둔한 자, 아주 뚱뚱하고 살찐 자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왜 그 뒤 성경에 쓰여 있는 걸까요?
혹시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둔하다면 더위를 마른 사람들보다 더 타기 마련이죠.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따로 만남을 청했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했거든요. 다락이라면 장소가 좁아서 왕을 지킬 호위 무사들이 많이 자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훗이 왕을 죽인 뒤에 달아나기가 훨씬 수월했겠죠.
에훗은 오른쪽 다리 어석의 길이가 한 깁이 되는 양면에 날선 칼을 차고 있다고 했어요. 한 깁이는 고대 사용됐던 지금이 미터나 센터미터 같은 길이의 단위인데요. 보통 사람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예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보통 45cm 정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에글론 왕은 에훗이 칼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에글론 왕은 에훗을 독대에서 만나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에훗이 오른쪽 다리에 숨겨놓은 칼을 능숙하게 사용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십니다.
에글론 왕을 죽인 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모압과 싸우자고 말합니다.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인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뒤에 모압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에서 1만 명이나 죽였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용사였다고 하죠. 그 뒤 모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합니다.
에훗이 모압 사람들을 물리친 뒤 8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졌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또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은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나 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에훗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어른들이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주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의 평안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겠지요.
맞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새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실천해야 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에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만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뛰어난 자질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정말로 뛰어난 학자였고 신분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지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진짜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재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막에서 지낼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원래 사도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띠아까지 12명이 사도였는데 그 뒤로 유일하게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이 붙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순종을 했기 때문이지요.
에옷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옷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면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옷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낙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옷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에옷의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에옷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자선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인가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든지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아이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든 도시락을 건넨 아이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아이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거기 왔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순종으로 정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는데 바로 교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들려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부어주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여러분, 신방예배 끝나면 많이 은혜가 되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은혜가 다 됐는데 신방예배 마치고 다 갔는데 보고 싶지 않은 원수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말도 안 섞을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우리 미수자매님은요?
저는 가까이 보면 화날까 봐 멀리서 보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되게 저희 마음하고도 좀 같은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원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귀한 마음 나눠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신방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혹여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아, 네.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나를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인데요. 미수자매님, 예언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원수를 보면 막 마음이 막 설레고 막 좋아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에이, 설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죠.
네.
인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그러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원수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질까봐 안 만나려고 그러죠.
목사님, 꼭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말씀을 따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간단하네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힘들지만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가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맞아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영적으로 아우 대단한 사람이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굳게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겠네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늘 고민이 돼요.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원수,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은 게 그 원수 아니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죠.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군요.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겠죠?
네, 어렵죠. 힘들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꼭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움이 싹틀 때는 축복 기도를 해라 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입니다. 아니 이 말씀만 보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데 똑같이 저 사람도 박해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의 원수가 박해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뻔했어요.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하는 건데 어떻게 저주하는 기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옛날 일이 막 떠오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주 기도로 바뀔 만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씀이죠?
네, 안 돼요. 끝까지 축복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기도가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바뀌게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가 불쌍하다 하면서 진심으로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란 말입니다. 결혼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신혼초에는 그렇게 아주 신나서 둘이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아내 여러분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나그네들도 철이 들어서 아내한테 미안해하면서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젊었을 때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미안해하고 또 자녀들 키운 거 생각하면 또 미안하고 나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고생하고 사는 거 보면 미안하고 남자의 마음은 나이가 들면요.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나그네에 대해 불쌍한 마음밖에 없고 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것이군요.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혈기 있을 때는 뭐 그냥 부딪히고 감정에 충실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그렇게 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기도가 중요하군요.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축복은 저주를 이기니까요.
아,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가 내 삶에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네요.
아멘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 우리 미수 자매님 읽어줄래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시네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됨을 입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해서 시작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며 원수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도전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기도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라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라는 말씀이군요. 그것도 그런 것이 모든 시작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으면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건 내가 꼭 할 거라고 마음 먹으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도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 우리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고 하시면서 당연한 것을 하면 상이 없다고 하네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이고 매국노였잖아요. 그런 세리들도 자기 자녀는 사랑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네요.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저 사람이랑 정말 말도 섞기 싫다. 가까이 하기도 싫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 되게 만드시는 방법이 내가 진짜 기독교인 되도록 나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다른 종교는요, 원수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안 가져도 돼요. 다른 종교는요, 오히려 원수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배워줍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원수의 목을 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도 내어주는 게 기독교의 방식이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언자매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말씀의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것 같은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문맥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고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완전한 존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인데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군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와, 이거 알기 어려운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요. 끝까지 자기와 씨름하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 성화의 길, 완전함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넘어야 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산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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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사랑하자.
자,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신자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 사실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가고 함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또한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웬만하면 이제 거리를 두고 싶고.
요즘 저한테 거리 두는 것 같은데.
마주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오늘 나눔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 원수를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맞아. 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참다운 신앙인이고, 의롭다. 그리고 나의 제자라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진짜 어렵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넘어야 하는 관문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또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을 붙잡고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좀 마음가짐을 다잡고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이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예언자매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아멘.
아멘. 우리 미소자매님.
저도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수를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는 마음을 먹었지만 가끔은 이런 현실 앞에서 계속 마음이 조금씩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순종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 이번에는 잘 단단히 마음을 잘 먹고 제가 예전에 약간 원수로 생각하던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좀 약간 놓아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원수를 조금씩 더 사랑하는 마음은 마지막에 가져와 보고 조금씩 그들과 그냥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우선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 시작된 동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된 자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 예언자매, 미소자매님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원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축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원수의 가정과 원수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부족하지만 또한 연약하지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원수 때는 우리를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먼저 그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뚝뚝뚝 신방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예비하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높은 곳